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를 올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을 한 부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의 11장의 후반부 부분 좀 어려워 보이는 본문이지만은 같이 또 읽고 부족한 종이 몇 마디 해석하고자 할 때에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찾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다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11장 28절부터 45절 북방왕의 대박해 대핍박이죠. 대핍박 대박해. 자, 28절 버전 봅시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자, 전 1절부터 27절도 역시 그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에 대한 예언이고 지금 그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전번만 못하리니 혹은 이번이 전번이나 다음번만 못하리니. 원문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문대로 잘 직역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번이 전번이나 다음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자, 이 북방왕 남방왕의 예언은 놀랍죠. 지난 시간에도 생각한 대로 이것은 다니엘 시대에서 보면 3,400년 후의 일이니까 3,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할 수 있는가. 아, 참 놀랍다. 놀랍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후의 일을 이렇게 예언하신다. 자세한 예언이죠. 다니엘서의 이 미래에 대한 예언들 이미 몇 차례 7장부터 계속해서 아마 2장부터 벌써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부터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세계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특별히 다니엘이 본 환상 이상들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에 대한 예언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기에 북방왕은 실루커스 왕국 헬라 제국이 내수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로 나누어졌다고 했죠. 그 중에 동쪽에 있는 동북쪽의 수리아,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땅 아람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부르는 수리아 지역에 실루커스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고 또 남쪽에 애굽의 애굽 왕국이죠. 애굽의 프톨레미 왕국 혹은 톨레미라고도 부르는 프톨레미 왕국이 있어서 그 두 왕,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의 전쟁의 이야기니까 신기하고 참 놀라운 그런 예언이다. 그러게 보입니다. 여기에 북방왕 실루커스 왕국의 왕은 안디오커스 4세라고 보이는 예언입니다. 안디오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라고 봅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나 남방왕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마음으로 어길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는 하나님의 작정된 기한에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지만 우리가 이 지금 11장에서 몇 번 보는 말씀이죠. 작정된 기한, 작정된 기한이라는 말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물론 이렇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 자체가 놀랍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일, 물론 하나님이 정하지 않고도 미래를 다 아시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신다는 말만 우리가 생각하면 세계의 모든 미래의 일들은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고 그냥 다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내다보기만 하신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자가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섭리의 개념이죠. 섭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적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작정된 기한, 작정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정된 기한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흘러가다가 우연히 그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우연한 일, 세상 사람들의 말로 재수가 없어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다 그렇게 쉽게 말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섭리신앙이 없는 사람. 섭리신앙이 없는 것은 사실 하나님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창조와 섭리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홀로 주관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입니다. 작정하신, 작정된 기한에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이번은 그 전번이나 다음번만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기띔이라는 곳은 우리가 성경 지도를 보면 그 소아시아의 바로 남쪽에 있는 큰 길쭉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이 구브로 섬이라는 섬입니다. 구브로. 아마 지금 뭐 사이프러스 그렇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프러스라는 섬. 구브로 성경에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에. 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 섬을 가리키는데 그 구브로 섬은 당시 로마의 영토였다고 하고 그때 구브로 섬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북방왕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북방왕이 남방에 침략하기 위해서 배도 띄워서 막 오고 하는데 구브로 섬이 바로 그 사이 구브로와 수리아 사이의 해안을 지나 내려와야 되니까 그때에 이 로마 군대가 방해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성공적인 그런 일이 되지 못한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안디오코스 4세는 로마 군대의 간섭으로 후퇴했다고 하고 낙심하고 돌아가며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언약을 미워하고 행하며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중히 여길 것이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31절 넘어가 봅시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자, 이 안디오코스의 군대 이 수리아 군대죠. 지금 실루코스 왕국의 그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 견고한 혹은 안전한 요새와 같은 안전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성소 곧 안전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멸망의 미운 물건 멸망케 하는. 그런데 우리가 빌립이 히브리어 사전,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이 단어를 하시쿠츠 메쇼멤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메쇼멤이라는 말은 섬뜩해 하는, 섬뜩하다 그러죠. 우리가 뭐 두려운 걸 보면 깜짝 놀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막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감히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워놓다니, 섬뜩해 하는, 섬뜩해 하는 가증한 물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비디비 사전에는. 그러니까 섬뜩해, 우리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미운 물건, 뭐 뜻은 같아 대동소이 할지라도 멸망케 한다는 말이, 그게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는가, 천벌을 내리실 때 성전 성소에다가 우상을, 그것도 제우스 우상, 주피터 우상을 거기다 세우다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멸망케 하는 물건 혹은 섬뜩해 하는 가증한 물건을 세울 것이며, 누가 지금이 안디오커스 4세라고 하는 에피파네스라고 별명이 붙은 이 왕이 말이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괴휼로라는 말을 옛날 영어성으로 보면 아첨하는 말들로, 그들을 아첨하게, 이게 부드러운 말로 하는 거죠. 영어는 플래터리 그러는데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타락시켜서 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혹은 힘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이 대박해, 안디오크스 4세를 통한 대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에 아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살해서, 그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배교한다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 그러나 또 일부의 사람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끝까지 힘을 나타내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두 파로 나뉘어지, 그죠? 핍박이 오면, 박해가 오면 두 파가 두 부류로 나뉘게 되겠죠. 자, 과연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은 군대를 성전 남쪽에 주둔시켰고, 이 예언대로 말이죠, 지금 이 다니엘서의 놀라운 몇백 년 전에 그 예언대로 안디오코스 4세라는 왕이, 실루커스 왕국의 왕이 천에 내려오면서, 사실 저 부톨레미 왕국을 치려고 내려왔지만 오면서 수리아를 거쳐서 내려오니까, 이 팔레스틴을 거쳐서 내려오니까 여기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제우스, 그것이 헬라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대표신이 제우스가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 제우스신을 주피터 그렇게 불렀습니다. 같은 신입니다. 주피터신 혹은 제우스신을, 그들이 성전 지성소에다가 세웠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까 섬뜩게 하는 가증한 물건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감히 제우스 신상을 세우다니, 망할 자들, 멸망할 자들, 멸망에 가증한 물건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돼지를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그런 짐승이죠. 우리가 양과 소와 염소와, 그런 걸로 우리가 제물을 삼게 했지, 돼지를 가지고 이방신들이야 돼지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향했지만은, 감히 하나님의 제단 앞에 돼지로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또 이 안디오코스의, 이 안디오코스 4세는 안식일을 폐지해버렸고 절기 준수도 금지하였고 사형으로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키면은 사형을 시키겠다. 그리고 할례도 금했습니다. 그것을 할례를 행하면 사형을 시키, 그러니 굉장한 박해죠.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의 박해 말을 생각해 보면, 예, 누군지 세례받으면 다 사형이다. 예, 안식일 주일 지킨다고 주일 성수 운운하고 예배드리면 사형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도 지키겠습니까? 그래도 예배당에 나옵니까? 죽으러 가자 그러고 나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요새는 요때는 좀 몸을 사려야지 다 숨어가지고, 예,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러고 집에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안디오코스 4세는 발견된 모든 성경 사본들을 파괴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박해고 악한 그런 행위이죠. 또 그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아첨하는 말들로 타락시킬 것이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힘을 나타낼 것이다. 33절 계속 보십시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아, 그래도 백성들 가운데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왕이죠.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패하리라, 쇠패하리라. 혹은 영어 성경의 표현은 넘어질 것이라.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씩 둘씩 죽어가는 것이요, 다 꺾어지고 넘어질 것이라. 그들이 쇠패할 때에, 넘어질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휼로, 아까 괴휼을 아첨하는 말들로 영어 성경, 옛날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했는데, 아첨하는 말들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친합은 연합하는 것인데 배교하는 거죠. 그들이 그 아첨하는 말에 다 넘어가서, 그래서 이 핍박자들, 그 박해하는 자들과 같이 연합합니다. 꼭 그런 일이 생기죠. 우리가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 정부하고 같이 결탁해서, 그래서 목사들이 먼저 앞장서서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하고, 동방을 향해서 절하는 것이 동방요배죠.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것이 신사참배하고, 그러면서 이것은 국가의식이니까 괜찮다 그런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고, 또 북한에서 우리가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도시였지만은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돌아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주일날 선거하고, 주일날 투표하고, 그리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일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공산당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으면 지금도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쇼윈도 교회밖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인들은 전부 핍박을 받아서 그래서 지하에 잠적해 버렸습니다.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혹 있을지는 몰라도, 예, 드러나는 교회가 없습니다. 중국만큼도, 중국도 아직 신앙의 자유가 없지만은, 그러나 중국만큼의 자유,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식적으로는 좀 모이는 것이 허용되는 그런 자유도 북한에는 없죠.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들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다, 연합할 것이다. 배교자들이죠. 중국의 삼자교회와 비슷한 것이죠. 공산주의 교회가 됐습니다. 공산당과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된 교회들, 타협하는 교회죠. 일제시대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예, 그런 뭐 기독교 연맹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뜻은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은 몇 사람이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게 하려고 마지막 때까지 힘쓰다가 넘어지리니, 마지막까지 힘쓰다가 넘어지니, 우리는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리로 이렇게 이렇게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몇 사람이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믿음 지키게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좀 있었지만 그러다가 마지막 때까지 힘쓰다가 넘어지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대박해로 결국 버티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지만 나중에 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에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돼 있고 그들은 넘어질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 지금 이 안디오코스 4세 때의 박해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우리가 소위 외경이라고 하는데 나와 있는 마카비 상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지금 상황을 쓰고 있는 역사 진술입니다.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가 구교하고 공동번역이라는 책을 번역한 적이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번역해놓은 공동번역책 가운데는 외경이 들어있는 공동번역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같은 외경들 성경 구약 성경 39권 외에 몇 권의 책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유대인들 중에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들 유다로 말미암아 조직된 마카비 군대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마카비 군대의 도움을 가르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들이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나 많은 사람은 아첨하는 말들로 그 박해자들과 연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두 부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안디오코스 4세 왕에게 굴복한 자들, 그 아첨하는 말에 넘어가서 같이 연합된 자들, 굴복자들이죠. 배교자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을 인정하는 자들 배교자들이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담대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나이 많은 서기관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돼지고기 먹기를 거부하다가 채찍에 맞아 죽었고 또 우상의 절하기를 거부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인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 한 여인이라고만 되어 있는 한 여인과 일곱 아들들은 연이어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한 사람씩 죽어가는 그런 넘어지리라 혹은 쇠패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역사상에 있어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후에 우리가 구약 역사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그러합니다. 36절 보십시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또 작정이라는 말 또 나왔어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돌아본다는 말은 여기에 존중하지 영어로 리가드 그러네 존중하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존중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북방왕 안디오코스 4세는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신을 높여 모든 신들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인 신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신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그리고도 꽤 잘 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형통했습니다. 형통하기를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할 것이다. 그렇게 됐어. 왜냐하면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악을 행하면서 꽤 형통해요. 내가 이래도 잘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잘만 되는 것이 별로 오래 가진 않아요. 몇 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징벌 하시는지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과 같지. 그래서 형통하지만은 그것은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된 바입니다. 그 북방왕은 자신을 모든 것보다 크게 여기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존중하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존중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여인들이 섬기던 어떤 우상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안디오코스 4세 왕은 화폐에다가 돈 말이죠. 옛날에는 은화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화폐로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미국에서는 그런 은화, 은전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죠? 진짜 은은 아니죠. 은맥기 도금한 것이겠죠. 그것이 그들이 다이미니 뭐 코러니 하는 그런 동전, 우리는 동전이라고 하죠. 구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은맥기를 한 하얀 그런 돈이 있죠. 그런데 이 안디오코스 4세 왕은 화폐에 자기 얼굴을 새기고 자기가 통치하면서 자기 얼굴을 새기고 자신을 제우스 신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하니까요. 제우스 신의 그래서 화신이다. 나는 신의 화신이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화신이라는 말인데 신이 사람으로 나타난 거라.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김일성이랑 비슷하고 독재자들이 보통 그렇죠. 자기를 거의 신격화하는 로마의 황제들이 옛날 그랬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거의 신처럼 섬기게 하는 절대 복종케 하는 그런 독재 정치를 했죠. 그러니까 민주정치가 아닌 그런 세계는 다 그런 것이죠. 그것은 악한 일이죠. 민주주의만, 자유민주주의만, 자유민주주의는 사람을 그래도 존중하는 거죠. 인권을 존중해서 의견들을 존중해서 토론도 하고 또 전체 의견을 따라서 다수결주의도 있고 그렇지만 독재주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독재 정권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38절 보십시다.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세력의 신은 제우스를 가리킨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제우스라고 말하니까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좀 이렇게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 번역해 보면 그는 그가 인정했고 영광을 더할 이방 신들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칠 것이며 또 그들로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이익을 위해 땅을 나눠주리라. 원어의 뜻은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이 안디오코스 4세도 나름대로는 자기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신들은 다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섬기는 여기에 세력의 신이라고 표현한 그 신을 공경하고 또 그 신에게 재물을 드리고 그 신을 힘입어서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하였다. 40절 계속 보십시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자, 이런 예언이 돼 있고 여기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유대 땅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44절 마저 봅시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다 죽이며 진멸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동쪽과 북쪽에서 소문이 와서 그 소문,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러는데,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문은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의 반란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상으로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의 반란 소식이 있었고, 또 그는 그의 장막 궁전을 지중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즉 유대 땅 시온산 사이에 베풀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며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독재자도 하나님의 정한 작정된 때가 있는 거죠. 작정된 때만 그렇게 활동하는 거지 끝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김일성이 끝이 오고 김정일이 끝이 오듯이 김정은이도 끝이 올 것이고, 푸틴이 지금 대단히 저렇게 설치고 있지만은 푸틴을 향한 하나님의 정한 때도 있겠죠. 그때가 되면 그도 끝장나고 말 때가 올 것이다. 안디오코스 4세는 역사상 우리 앞에서도 잠깐 그런 것이 나온 때가 있었는데, 내장에 벌레가 먹어서 몸에서 악취를 내며 임종을 맞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쉽죠. 하나님께서 치시면 죽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무서운 박해자가 나타날 것이라. 본문의 무서운 박해, 대박해에 대한 예언이죠. 31절을 다시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안전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혹은 섬뜩케 하는 가증한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런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안디오코스 4세의 군대가 이렇게 무서운 박해자로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사 드리지 마, 절기 지키지 마, 안식일 지키지 마, 대지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고 그 앞에 사람들이 굴복해 되는 일들이 있는, 자, 이 무서운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박해자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성소를 더럽혔고 가증한 우상을 세웠고 성도들을 박해했고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교회 시대는 성도들이 박해를 당한 시대이었죠. 지금 이 구약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교회 시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는 대로 많은,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셨고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자기 나라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명한 그런 박해 핍박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무덤이죠. 무덤에서 그들이 숨어서 사는 긴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도 대박해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의 말씀이죠. 주님 재림 직전에 징조 10가지 정도의 그런 징조를 말씀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대핍박, 대박해가 있을 것이다. 특히 여기에 안디오코스 4세 같은 이는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무서운 독재자, 박해자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그가 어떤 자일까? 세계의 역사를 보면 그는 필경 공산주의자일 것이다. 그가 김정은이든지 푸틴이든지 시진핑이든지 그들은 다 지금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 속에는 뿌리 깊은 공산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좌파라고 흔히 말하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 속에 있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혁명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 옛날에 막스 레닌처럼 스탈린처럼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인물일 것이다. 앞으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주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핍박자, 독재자는 아마 그럴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주의 재림 직전에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가 그 자이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 인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인물이 바로 그러한 자일 것이다. 독재국가를 통치하는 인물이 독재자이죠. 무서운 독재자일 것이다. 우리는 현재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평안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장차 올 박해, 지금 우리에게 아직 박해가 없다면 과거의 한국에서는 일제시대의 박해, 북한의 공산치하에서의 박해, 우리 아버지도 공산치하에서 박해가 싫어서 3천평의 모든 농원 다 버리고 허리를 단신으로 남아한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북사람이라고 그랬죠. 저 남대문 시장에 원래 토박이들 같은 사람들, 또 영락교의 토박이 교인들, 그 사람이 다 이북 사람들이죠. 주로 이북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그들이 아무 근거 없이 여기서 장사해가지고 자리를 잡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옛날에 이북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탈북자들은 또 다른 차원이지만 옛날에는 이북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들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주의가 싫어요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좌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말하면 색깔 논쟁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오히려 비난하지만은, 그러나 공산당에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싫어요 그러고 나온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일제를 경험하고 공산주의를 경험했어요. 또다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신앙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과 인내를 잘 훈련해서, 조금만 어려워도 낙망하면 어떻게 어려운 시대를 겪어나가겠는가. 지금 평안한데도 지쳐서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어려운 시대를 과연 잘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준비, 인내심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여기 둘째로 오늘 밖의 시대에 보면 변절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요. 그들의 그런 아첨하는 말에 넘어가서 그들과 연합된 자들 생길 것이다. 변절자들, 배신자들이죠. 배교, 그것이 배교입니다. 배교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32절에서 그런 거 읽었죠. 32절에 32절 다시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변절자들이 생기고 괴휼로, 또 34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은 괴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그들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팥배 핍박이 오면, 옛날 공산치하 일제시대도 일제 앞잡이가 되는 그런 타협자들, 그런 자들이 있고, 공산당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목사들을 다 고발해서 잡아가게 했고 죽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협자들, 변절자들, 배신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도 소수지만은 있을 것이다. 아마 소수겠죠. 퍼센테지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변절할 수 있고, 그러나 신앙을 지키는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니까,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많고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오늘날도 넓게 가는 사람들은 많고, 보수신앙, 정통 보수신앙, 바르게 예신앙, 바른 성경대로 믿어보자고 하는 사람들은 적죠. 이거 안 된다. 자유주의 안 되고, 연합주의 안 되고, 은사주의 안 되고, CCM 안 되고, 그런 얘기하면 다 다 된다 된다 그래야 넓어지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것도 일리가 있고 일리가 있고 그러면 다 넓어져서 교회 넓은 길 가게 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우리는 성경대로 옛길 바른 길 순수한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거 소수겠죠. 그건 오늘날도 그렇고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언제나 신약시대의 마지막 때에도 같은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 그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속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그러나 성도들에 대한 이 박해는, 이 핍박은 오늘 본문 29절, 35절, 3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작정된 기간, 작정된 기간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핍박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작정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지금 있는 것이다. 그러니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고 좀 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실 때, 여기 보면 45절 맨 끝에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치시면 안디옥거스 4세 자기가 신이라고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던 그 인물도 내장에 벌레가 먹어서 몸에 악취가 나서 임종을 맞이하는 죽게 되는, 하나님이 치시면 금방 가죠. 김일성도 가지 않았습니까? 김정일도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가죠. 하나님이 치시면 가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직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해봐라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을 쌓는 것을 보시고 이거 봐라, 참 악하구나, 내가 너를 손을 좀 볼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건드리시면 죽어. 그거는 금방 죽고 말아요. 인생이 그런 정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작정과 섭리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끝까지 믿고 따르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는 참 성도의 무리에 속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박해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또 실제로 에피파네스 4세 때에, 안디오코스 4세 때에, 에피파네스 왕 때에 이런 일들이 구약 시대 말기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주님 재림 직전에 무서운 이런 대박해의 시대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훈련하다고 주께서 교훈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말세에, 주의 재림 직전에 징조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교훈을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참된 믿음, 주님이여 바른 좁은 길 걷는 믿음을 잘 간직하고 훈련해서 이 믿음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변절자 배신자가 되지 않고 악과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고 좁은 길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